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4대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서 도가 사상의 완성자인 철학자 장자가 지은 빈대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방주 이제 어하,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유허 선내 촉주, 빈배가 와서 그가 타고 있는 배에 부딪히면 수유 편심지인 불로 그가 아무리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유일인재 기상, 그러나 그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즉호 장흡지, 그는 그 사람에게 비키라고 소리칠 것이다. 일호 이 불문,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재호 이 불문, 다시 한번 소리칠 것이고, 어시 삼호사, 그래도 안 되면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즉필 이악 성수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향야 불로 이금 야노,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향야 허이 금 야실, 만일 그 배가 빈 배라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능 허기 이웃에, 세상에 강을 건너가는 그대 자신의 배를 그대가 비울 수 있다면 기숙 능해지, 아무도 그대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시는요, 사실 장자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시남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중국 노나라 왕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것,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지은 것인데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만큼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빈배라는 이 표현이 아주 멋있고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자, 그러나 빈배라는 말에 이렇게 멋있고 긍정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빨리 나와야죠. 왜 안 나와요? 화면 주셔요. 예, 지금 보시는 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을 원작으로 만든 명화, 예, 아주 명화입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한 장면이요. 저는 저 장면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주인공 노인이 84일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과 3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 끝에 2m가 넘는 도세치, 커다란 도세치를 낚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항구로 돌아오는 이 노인의 배에는 적이 달려있는 것처럼, 화면 자체가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적이 배에 달려있는 것처럼요, 2m가 넘는 크고 싱싱한 도세치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상어들에게 물어뜯겨서 앙상한 뼈만 남겨진 물고기 형체만 달려있습니다. 87일간의 기다림과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빈배로 돌아온 것인데요. 여기 나오는 빈배는 그러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너무나도 허망한 빈배입니다. 열심히 최선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결국 허망한 결론에 다다른 허무한 인생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도 이처럼 허무한 빈배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저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베드로의 깊은 탄식과 절망이 배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나는 지금까지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와 같은 절망과 탄식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빈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빈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장면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게바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참고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 말고 저기 있는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게바라는 이름도 나오죠. 어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느냐? 예수님 베드로의 원래 이름, 저기 있는 것처럼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시몬에게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다 이런 뜻인데, 이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는 말과 게바라는 말은 둘 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입니다. 자,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42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저 장면에 대해서는 그냥 저 내용만 딱 읽으면 안 돼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두 명 중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친형제이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자,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1장 4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 대신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이거예요. 콕 집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낙점하셨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새롭게 이름을 붙여줄게. 너는 나의 제자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몬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은 방금 확인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첫 번째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 또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두 번씩이나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강하게, 좀 더 세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두 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부르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두 번씩이나 부르신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 가장 효과적이고 또 대중적이고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전도 방법이지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사형리 전도 방법. 사형리 전도 방법 중에 한 토막이. 저기 있는 동그라미. 예. 사용해 보신 분 아시죠? 저기 있는 동그라미는 뭘 나타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기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내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예. 마음 바깥에. 내 마음 바깥쪽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는 내 마음 바깥쪽에 자리 잡은 채 마음 중심에는 나,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두 번씩이나 부르셨겠습니까? 첫 번째 부르셨던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던 요한복음 1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낙점하셨는데 너 이제부터 내 제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앉아있느냐 그다음 저 바깥에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왼편입니까? 아니면 오른편입니까? 다음 두 번째, 베드로가 빈배 같은 인생을 살아온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오늘 본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구절입니다. 그렇죠? 고기가 잘 잡히는 밤시간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 배 갖고는 되지 않을 만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저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베드로의 순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베드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가사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 가사 바로 저 장면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저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의 순종, 순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저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의 순종이라는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의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유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저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나 자연현상에 관련된 기적이나 어떤 기적이든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턱대고 무조건 기적을 베푸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혹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기적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일까? 학자들은 베드로에게 베푸신 기적의 이유에 대해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자신을 안다. 사람이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근원을 아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 자신의 근원을 안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고 내가 속한 가문과 족보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안다는 거, 예,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자신을 안다는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와 같은 이유는 결국 지금까지 베드로가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빈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11년 4월 둘째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잠깐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1993년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연합수를 여름에 전교인 연합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둘째 날 밤 전교인이 다 같이 캠파이어 형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또 간증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캠파이어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제 기억으로 84세셨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께서 교우들 앞에 이렇게 나오시더니 늙은이가 잠깐 주책맞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이러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서 가장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8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 것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정말로 헛된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제가요, 요만큼의 가감도 없이 그날, 그때 그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분위기. 왜냐? 이 장로님은요, 40년 전에 그 교회를 설립한 창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3대째 모태신앙, 3대째 내려온 신앙의 가문, 모태신앙.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망 있는 후학들에게 존경받은 대학교 은퇴 교수였어요. 게다가 10여 년 전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건축원금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 건물, 그 부지 역시 이 장로님께서 헌물한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자타가 공인, 모범적인 신앙인,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신앙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신앙인으로 여겨졌던 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헛된 인생이다. 나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다. 지금까지 빈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태 신앙인이었고 교회를 창립하여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진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지금까지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왜 빈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베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에서 가득 차고 넘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 빈배 같은 인생이 아닌 정말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결단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빈배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닌 차고 넘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